네, 누가복음 15장 16장을 읽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우리 형제 자매들 반갑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젖다 보면 전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마음, 전에 내 마음 속에 일어나지 않았던 내게 없는 새로운 마음들이 내 마음 속에 싹 터오르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는 언제 시작되느냐면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그대로 들려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 속에 많은 생각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왜냐? 사단은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의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생각을 믿을 것이냐 말씀을 믿을 것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겠구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그 소망을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걸어온 삶을 보면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치리자로 세우시겠다 약속을 주시는 걸 봅니다. 그러나 실제 요셉에게 찾아왔던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는 정반대의 길로 이끌려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죄수의 몸이 돼서 갇히게 되었을 때 요셉은 누가 봐도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치리자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저히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어떻게 치리자가 돼? 어떻게 총리가 돼? 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야? 정말? 그런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데 안 될 것 같은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그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술맡은 관원장, 떡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그러면서 이 요셉이 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못하고 전직을 회복하고 잊어버렸는데 어느 날 바로왕이 꿈을 꿨어요. 번민하고 있는 바로왕의 그 근심빛이 가득한 얼굴을 보며 술맡은 관원장이 어인 일이시옵니까? 대왕마마.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꿈을 꾸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구나. 그때 술맡은 관원장이 그걸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 자신이 이전에 범죄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 제가 꿈을 꾸었는데 한 히브리 소년이 제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대로 저는 전직을 회복하게 되었고 떡굽는 관원장은 매어 달리게 되었나이다. 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요셉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올 때 죄수의 옷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왕 앞에 서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꿈은 두 번 겹쳐서 꾸게 된 것은 하나님이 이미 정하셨습니다. 7년 풍년에 7년 흉년이 찾아오게 되는데 7년 흉년 때에 그 전에 7년 풍년은 기억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롭고 신에 감동된 자를 총명한 자를 불러 세워서 풍년 7년 기간 동안 양식을 잘 비축해가지고 7년 흉년을 이겨내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는 즉시로 총리가 돼버리잖아요. 총리가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동안 죄수였던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한순간 총리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놀랍죠.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 신기하고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기에 좋은 형편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약속을 믿을 것이냐, 이제 내 마음이 어디에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회당장 야이로가 어느 날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다가가서 내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 내 딸에게 기도해 주시면 내 딸이 살겠나이다, 낫겠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가갔는데 예수님이 좋다 그러시면서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게 됐어요. 야이로의 집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혈루증 걸린 여자가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바람에 지체하게 되고, 누구냐, 내 옷을 만진 사람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 이 많은 사람이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 옷깃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한둘이겠습니까?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혈루증 걸린 여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을 끌어갔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있는 채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수단 방법으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 혈루증 걸린 여자는 정말 복되고 귀한 것이, 내가 예수님 뒤에 가서 옷자락을 만져도 내게 이 병이 낫겠다는 그 작은 소망, 그 작은 기대,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옷자락을 만지게 했고, 옷자락을 만진과 동시에 이미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그 여자에게 가서 그 여자의 그 혈루증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혈루증 걸린 여자처럼 그 혈루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나에게는 병이 있어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어요. 나는 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 안에 아픔을 두고 삭히고 고통하고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 아리를 앓으면서 고통 속에 머물러서 하루, 이틀, 1년, 10년, 평생을 그 마음에 한을 품고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어느 날 목사님께서 38년 된 병자가 왜 38년 동안 거기에 누워 있었는 줄 아느냐? 왜 38년 동안 누워 있었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38년 동안 누워서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38년 동안 고통할 수밖에 없는 거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통이 끝나고 슬픔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이 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병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고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생이 끝나고 이제는 건강해져서 온전해져서 예수님으로 걸을 수가 있게 됐다는 것이에요. 아멘. 자, 이제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붙잡아 버린 거예요. 혈루증 걸린 여자가 예수님을 멈춰서게 만든 거예요. 왜 예수님이 멈춰서 가지고 내 옷자락에 손을 만진 사람이 누구냐? 왜 찾죠? 그 여자의 믿음을 드러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말도 안 돼요. 예수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그렇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지나간 사람도 있을 거고 스쳐 지나간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능력이 안 갔잖아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져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예수님 옷자락을 스쳐 지나간 사람은 있었겠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다 끌어가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능력이 있는데 예수님 안에 지혜가 있는데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 능력을 끌어다가 쓰고 예수님 지혜를 끌어다가 내 지혜가 돼서 예수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예수님과 마음이 연결되면서 가능한 삶이지요. 해당장 야이로가 잠시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자 때문에 지체하는 사이 그 집에서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라.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라. 왜? 네 딸 죽었다. 해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이 내 딸에게 기도해 주면 낫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와서 예수님께 청해서 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죽었다고 소식이 들린 거지.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이제 이 백부장의 마음이 참 귀하다는 마음이 들어요. 저는요. 왜냐고요? 자, 헌한 자들이 찾아와서 당신 딸 죽었으니까 선생님 더 괴롭게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죠. 그 형편 보지 말라는 거죠. 그 헌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거죠. 넌 두려워 말고 나만 믿으면 돼. 그 얘기란 말이야. 너는 나만 기대하면 돼. 자, 모니터 조금만 키워줘 보세요. 너는 나만 기대하면 돼. 자,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헌화하는 자들의 소리를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죽었다. 지금 들려오는 죽었다는 소식 이겨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라. 너 딸 죽었다. 그 생각을 이겨야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이기지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생각을 이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형편을 이기는 거예요. 그 생각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품고 있을 때 원하는 자들의 소리가 능력 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다 이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잔다. 잔다. 원하는 자들이 비웃는 거예요. 해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잔다. 예? 잔다고요? 원하는 자들은 죽은 지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눈을 믿기 때문에 죽었는데 뭐라고 잔다고? 말이 안 돼. 저런 말이 어디 있어? 저런 정신없는 말이 어디 있어? 아직 죽었다는 사실 못 믿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해당장은 헌하는 자들의 소리에 이끌려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끌려졌다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에 이끌려지면서 그 말씀을 따라 이끌려가면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예수님과 연결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마음으로 달려가게 되고 해당장의 딸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었는데 우리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은 죽어 있는데 예수님은 잔다고 하시니까 자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순응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끌려지는 삶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을 믿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마음을 따라 살 때가 많았습니다. 내 속에 올라오는 그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 살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형제가 제게 물었습니다. 나는 이런 일들 상처받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에 자꾸만 그런 일들이 떠오르고 생각이 되는데 그게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고 그 생각이 자꾸만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서울에 신영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해안초소 근무하면서 그 동네 이장님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해안에 물체가 딱 움직이는 물체를 보고 꼼짝 막 그랬는데 계속 움직이니까 기관단총을 다다다다다다 쏴버렸는데 날이 밝아 가보니까 그 이장님 부부가 쓰러져 있더라는 거죠. 그때 이후로 내가 저분들을 죽였구나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생각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서 술을 한 잔씩 하고 그러면서 술주정 이제 알코올 중독이 되기까지 술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데 아무에게도 그런 마음의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누구 아빠 무슨 그렇게 힘든 일이 있어서 술을 그렇게 많이 드시느냐. 이분이 아니 목사님 아무도 목사님처럼 저에게 묻는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사실은 그러면서 해완초소 경비대 근무하면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자꾸만 그 이장님 부부 얼굴이 떠오르고 내가 그분들 죽였다는 그 자책에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걸 잊어버리려고 술을 마시는데 참 힘듭니다. 그날 복음을 전했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으니까 그렇게 괴롭혔던 그 생각들 다 벗어버리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방은 받았지만 문득 살다 보면 그런 그때 생각이 그 형제님도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그 생각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 기억들은 지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또 생각이 올라오지만 전하고 다른 게 뭐예요? 전에는 그런 생각이 올라오면 그런 생각의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정지하고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 빠져 살았지만 지금은 올라와도 문제 안 되는 거지요. 순간 그 생각이 올라와도 아 그래 내가 정말 그랬었지 근데 내가 이제 구원받았지 그러면서 그 마음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교회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형제님 이야기하더라고. 그 형제님이 이렇잖아요. 그 형제님도 이런 생각에 잡혀서 살았잖아요. 그래 내가 구원받으면서 끝났잖아. 그 형제님은 구원받으면서 끝났잖아.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자라는 환경 속에서 받은 상처가 있고요. 아픔이 있어요. 그걸 마음에서 풀지 못해서 평생 가는 거고요. 특히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스스로 자기를 지키고 스스로 자기를 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자기를 간섭을 하고 누군가가 마음을 터치를 하면 못 견디고 내가 고아 출신이니까 저렇게 나를 그렇게 무시하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알고 무시하는 걸 거야 그러면서 쉽게 마음을 닫아버리고 쉽게 그 마음에 벽을 쳐버린다는 거죠. 네, 지금도 지금 갑자기 모니터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악된 생각이 안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누구든지. 그럼 그 죄악된 생각이 올라오면 의인 아닙니까? 그 죄가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전에 지었던 죄가 기억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도 사해지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기억지도 않는다고 하셨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기억지 않는다고 하셨지 나에게 기억나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기억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악된 생각들이 올라오고 때로는 범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죄악세계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그런 인간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짊어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십자가의 사랑, 그런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에게 진흙을, 예수님이 진흙을 탁 손에 쥐고 팩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싹 잘 화장을 해줬습니다. 예쁘게. 진흙을 발라주면서 실로암에가 씻으라 하셨습니다. 제가 진흙을 왜 발라주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흙을 발라놓으니까 부담스러워도 힘들어도 실로암이 어딘지 몰라도 씻기 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네. 진흙을 발라서 씻기 위해서 실로암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이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흙이 이제 실로암을 향해 가는 동안 눈에 진흙을 발라놓으니까 이 진흙은요, 마르면 돌덩이처럼 단단해져요. 그렇죠? 이 진흙이 말라 들어가면서 막 피부를 막 잡아 당기니까 따갑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중요한 건 실로암에 가라는 예수님의 말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는 말씀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는 자기 의지로 가는 겁니까?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까?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이 뭘 잘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실로암에가 씻으라는 말씀 한마디만 받아들이면 그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실로암에가 씻으라는 말씀 한마디 받아들인 것밖에 없었는데 그는 이제 전혀 다른 세계를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구걸이나 하고 살았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에 이끌려서 형편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자기 생각에 이끌려 형편을 따라서 그냥 동네 밖을 나갈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자기 한계 밖의 세계로 나가려는 생각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라는 한계 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단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시든 자기 생각과 맞든 맞지 않든 상관치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유가 많습니다. 변명거리가 많습니다. 이유가 많은 사람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 내 잘 두고 걸어가라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마음에 임하였을 때 그때부터 말씀이 38년 된 병자를 이끌어가듯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오늘 여러분 생각 하나를 버리고 말씀 한마디를 여러분 마음에 받아들였을 때 그때부터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면서 전에 걸어보지 못한 세계, 전에 내가 가보지 못한 세계, 전에 내가 품을 수 없었던 마음, 전에 상상할 수 없는 삶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고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소망스럽습니까? 때로는 아이고 힘들다.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았으면 좋겠다.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사람이 말씀이 이끌어가는데도 가다가 한계에 부딪히고 아이고 다리야,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얼굴을 갈고 아이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고 아이고야 도대체 이 실로암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얼마나 가야 되나 그러면서 내가 꼭 실로암까지 가야 되나?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야? 아니 저기 지나가는 아저씨 여기가 어디예요? 실로암은 얼마나 더 가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여기가 어디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사는 동네에서 이만큼이나 왔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출발을 하지 마는 것을. 근데 그게 자기 의지로 지금 출발한 게 아니라서 삼신 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마음을 말씀이 지금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주저앉고 싶고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싶고 다시 되돌아가고 싶은 생각들이 올라오지만 말씀이 또 이겨주면서 아니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왜 내가 포기해야 되는데 난 포기할 수 없어 말도 안 돼 왜 포기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 실로암에가 씻으라고 하셨잖아. 야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자. 예수님 말씀 믿고 끝까지 한번 가보자. 믿으려면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해보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해보기라도 해야지. 야 그래 너 평생 그러면 소경으로 그냥 살 거야? 실로암이가 씻으면 눈이 떠지는 거잖아. 실로암이가 씻으면 밝은 눈으로 돌아오게 될 거잖아. 그거 생각해봐. 지금 힘든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부담스러운 것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사고 좀 해봐. 이제 다시 말씀이 이 소경의 마음을 막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로암을 향해서 또 발을 내딛게 되는 거예요. 지나가는 아저씨, 지나가는 아주머니, 실로암이 어디예요? 어디로 가야 돼요? 얼마나 남았어요? 저 좀 실로암으로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아이고, 소경 아저씨 어디 사시는데 지금 실로암을 가시는 거예요? 나 저기 부산 단감동에서 왔어요. 그 아니 세상에 거기서 여기까지 나왔어요. 아니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물어서 오다 보니 넘어져서 이렇게 얼굴도 다 상처 두성이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도 자꾸만 제 마음에 소망이 일어나요. 자꾸만 내 마음에 막 기쁨이 있어요. 자꾸만 내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실로암에가 씻으라.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 전에 없었던 기쁨이, 그 전에 없었던 감사가, 그 전에 갖지 못했던 소망이, 그 전에 갖지 못했던 평안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서 전에는 불신하고 부정하고 전에는 불만이 가득했고 전에는 원망이 가득했고 난 왜 소경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겠어.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런 나를 낳아가지고 남들 정상적으로 사는데 나는 왜 맨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구걸이나 하고 살아야 돼?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우리 형제님 한 분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참 신기해요. 모친 가족이 한 7명인가 8명인가 교회를 나오고 있었어요. 한 10명쯤 되는 것 같네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막내 아들이 속을 썩이는데 전도 좀 하세요 그랬더니 모친이 안 돼요. 그 녀석은 안 돼요 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그 며느리가 수양회를 참석해서 구원을 받고 왔거든요. 그 며느리가 구원을 받고 오면서 계속해서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어지고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하자도 모르는 그 며느리인데요. 구원받고 내려왔는데 남편이 물은 거예요. 그래, 가서 세뇌 잘 당했나? 그 며느리도 재밌어요. 그래, 세뇌 당했다, 와. 뭐라 카던데? 죄 없다 카더라. 어떻게 죄가 없어졌는데?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카더라. 그리고는 모른다. 너 지금부터 교회 나가는 거 내가 안 말린다. 나한테 교회 나가자 소리 하지 마라. 근데 일주일 뒤에 남편이 구원을 받았어. 자, 며느리 구원받고 남편이 이제 아들이 구원받은 거죠. 그 남편이 구원을 받고 바로 자기 동료, 회사 동료 손가락이 육손이에요. 이 손가락이 여기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동료를 데려와 구원을 받았어요. 자, 세 명이 됐죠. 네. 이 동료 직원이 구원받고 포항교회에서 50분 걸리는 장소, 마을에 어머니가 사는데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가 구원을 받는 바람에 그 동네에 마을 집회를 했는데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앉은뱅이가 된 63세 아저씨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어느 날 농약을 먹었는데 죽었구나 했는데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살아있더라면서 그 농약을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위장만 다 상해가지고 조금만 몸이 컨디션 안 좋으면 그만 설사를 하고 막 그렇게 고생을 하고 사신다.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돼요.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죽는 것도. 그런데 그분요, 기술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앉은뱅이신데 니어카에다가 앞에 자전거 그 페달을 이렇게 달아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타고 혼자서 이렇게 손으로 페달을 돌려가지고 타고 다니시던, 동네에서 타고 다니시던 그 기계를 손수 만드셨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재주가 좋으신 분이죠.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대. 여러분이 이제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분이 기쁜 거예요. 63년 동안 인생을 한탄하면서 살아오던 그분이 이제 마음의 평화를 얻었어요. 이제는 감사를 얻었어요. 이제는 주님을 만나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과 마음이 만나지면, 정확하게 예수님과 연결이 되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처럼 실로암에가 씻으라는 말씀이 그 마음에 임하게 되면 실로암을 향해 가는 그 길이 기쁜 거예요. 그 말씀이 마음의 자리를 잡는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소망이 찾아오고 주님을 향한 기대감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마음에서 어떤 형편이 와도 그 마음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말씀을 빼앗아갈 수 없는 거다라 이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가 그 소경의 삶을 바꾸어 놓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실로암 연못에 다가왔네요. 물소리가 나고요. 막 바람에 물이 파도가 이제 이는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그 실로암의 물내음이 막 코끝에 와닿는데 이제 실로암이구나.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맞아요. 여기가 실로암이에요.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여기 앉아보세요. 손을 쭉 내밀어 봐요. 물이 닿아요, 손에. 하, 이게 실로암 물이었네요. 예수님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는데 이제 내가 드디어 실로암에 왔네요. 그러면서 물로 진흙을 막 씻겨낼 때 그 실로암이 연못의 물로 눈을 씻겨냈을 때 눈이 번 쩍 하고 떠지면서
아 이제 보이네요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나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눈이 번쩍 떠지면서 야 하늘 하늘이 파랗다 그러더니 정말 파랗네 하얀 구름이 두둥실 떠있네 태양도 나를 반기는구나 여러분 그 눈이 밝아져서 만물을 보고 그 아름다운 세상을 둘러보면서 마냥 신기하고 마냥 행복하고 마냥 소망스럽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답답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힘듭니까? 괴롭습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마음의 말씀이 매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삶은 고통이 끝나고 괴로움이 끝나고 형편이 어려워도 가다가 넘어져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말씀이 없으니까. 사단이 넣어준 육신의 생각이 이끌리는 동안 고통뿐이에요. 괴로움뿐이에요. 슬픔뿐이에요. 그 길은 망하는 거예요. 저주예요. 제가 어제 카이스트 대학에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장관님을 만났어요. 이분은 총리, 에티오피아 총리님이 가장 아끼는 장관님이래요. 근데 4년 동안 카이스트에 와서 대학원 이제 박사과정 공부를 하시고 수석 졸업을 하면서 박사학위를 이번에 받고 오늘 이제 본국으로 돌아간다 하더라. 누군가가 저에게 카이스트의 에티오피아 총리께서 가장 아끼는 장관이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줘서 그분을 좀 만나려고 알아보는데 만날 길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카이스 다니는 형제에게 그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 그랬더니 너무 쉽게 알아왔어요. 그분 프로필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아, 제가 영어를 못해서 통역을 통해서 했지요. 통화를 하는데 전화 딱 받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에티오피아 정부와 협력을 해서 마인드 교육을 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래 이제 한번 뵐 수 없습니까? 했더니 너무너무 스케줄이 많은 거예요. 그날도 저 지금 부산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굴이라도 한번 만나야 되겠다 싶어서 혹시 장관님 티타임은 안 됩니까? 했더니 아, 티타임, 네.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시겠습니까? 했더니 15분 시간을 내주겠대. 그래서 어제 토요일 10시 반 이제 15분 시간을 약속을 받고 가서 10시 20분에 만났어요. 10시 20분에 만나가지고 그 남부 대통령, 교육부 장관, 전 총리, 청소년부 장관 저희들이 에티오피아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자료를 쫙 보여드렸는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저희들이 하는 마인드 교육이 어떤 건지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짧은 시간 다 할 수 없지만 몇몇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한국이 1950년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폐허가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도 1인당 GDP가 79달러였는데 70년 고속도로가 예지죠. 경부고속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가 열리고, 그리고 1973년에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나가는 거예요. 네. 그 PPT 한번 열어봐 주셔요. 그리고 이제, 네. 그 다음. 그런 이제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있잖아요. 근면, 성실, 아니, 근면, 자조, 협동. 그 다음. 제가 이야기하면 넘겨보세요. 네, 그 다음. 그래서 이제 근면, 자조, 협동이 새마을운동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성장, 이제 국가 발전의 기반이 딱 갖춰지고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 빠르게 수직 상승하는 시기가 언제냐면,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이건 이제 뭐냐면, 여러분, 제가 에티오피아는 뭐가 많이 나는 나라예요? 커피가 많이 나는, 커피 생산국이에요. 우리는 그 커피 수입해가지고 가공해서 대파는데, 석유 제품은 세계 수출 1위고요. 커피 제품은 세계 수출 3위라 그러니까, 정말 그러냐고 묻더라고요. 그렇다 그랬더니, 그건 몰랐다 하면서, 아, 이분이 박사님인데 모르는 것도 있구나. 실질적으로 이제 고속도로가 열리고 새마을운동이 전개되면서 경제성장의 기반을 딱 닦아놓은 상태에서 수직상승을 하게 된 건 언제부터냐? 올림픽 이후란 말이에요. 이게 1988년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죠. 세계는 서울로, 서울은 세계로. 예. 호돌이가 나와서 이제. 그런데 세계는 서울로 왔는데 서울은 세계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아무도 여권을 주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이 수직 상승할 때가 바로 언제냐? 올림픽 그 다음 해부터예요. 1989년 4,435달러 1인당 GDP가 그런데 그때부터 수직 상승을 쫙 하는 거예요. 빠르게 급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건 국민들에게 여권이 발부가 되고 이제 비로소 서울이 세계로 향하게 되고 서울은 세계로 왔는데 서울이 세계는 서울로 왔는데 서울은 세계로 갈 수 없었는데 이제 서울이 세계로 향하면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경제적인 급성장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 대비 1인당 GDP가 몇 달러인 줄 아세요? 3만 2천 달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제가 그분에게 이분은 에티오피아의 산업혁명을 이루고자 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산업혁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개인의 머리가 뛰어난 것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뛰어난 것으로, 개인의 능력으로 성장을 이루었지만 이제는 T자형으로 가야 된대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전에는 성과 위주였지만 실질적인 기업이나 모든 분야의 발전은 협업, 협력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른 사람과 교류를 잘하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과 소통이 잘 되느냐, 그걸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게 되고, 예, 모든 분야가 발전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로 접어들면서 국제사회의 흐름이 됐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하는 마인드 강연을 쭉 들려드렸는데 이분이 내가 공직생활 20년 세월 해왔고 15년 동안 리더십에 관한 강연을 해왔고 그리고 이곳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워가고 가게 됐고 그런데 오늘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리더십이나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이 모든 거 당신 이야기 들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요. 영어로 nothing, 아무것도 아니네요. 제가 에티오피아에 가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교육부에서 땅을 주려고 하는데 하니까 센터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다른 사람들은 돕고 처음에 돕다가 뒤로 빠지는데 저는 그 중심에서 끝까지 여러분들을 돕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15분 약속하고 만났는데 40분이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마치고 헤어질 때 이야기했어요. 사진 한번 찍읍시다. 그 제일 남는 게 사진밖에 없어요. 그런데 티를 입고 나오셔가지고 아, 저 티를 입고 나와서 안 됩니다. 저하고 통역하는 형제 그리고 여기 카이스트 형제 세 사람 갔는데 정장을 하고 우리는 갔어요. 그래서 사진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티 입었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는데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옷을 벗겠습니다. 바로 일어나서 양복 옷들이 딱 벗고 넥타이 딱 풀어버리니까 아 좋습니다 하면서 사진을 찍게 됐단 말이에요. 아 여기 보이네요. 네. 그래 이제 이분이 사진을 찍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정말 당신은 마인드의 전화가 빠른 분이네요. 전환이 빠른 분이네요. 내가 안 찍으려고 했는데 당신이 양복을 벗고 넥타이를 딱 푸는 모습 보면서 나를 존중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찍게 됐고 이렇게 마인드 전환을 빠르게 하시는 분이 이런 분이라면 정말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순간 그냥 그분에게 맞춰서 내가 사진 찍으려고 이제 한 건데 그분은 굉장히 그걸 크게 여기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발을 내딛고 주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저는 뭘 하든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왜 주저하느냐? 왜 형편만 바라보고 있느냐? 왜 자신만 바라보고 사느냐? 그게 답답한 거 아니냐는 거지요. 주님을 믿으면 그 음성을 그대로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면 하나님 말씀대로 역사하는데 우즈베키스탄 참사관을 뵀는데 저희들이 하는 마인드 교육에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이 감동을 받더라고요. 정말 좋습니다. 저도 이번에 코로나 이제 후원 물품을 좀 보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마태복음 22장에 임금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위하여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오소서 모든 걸 갖추었으니 오소서 이게 주님이 나를 그 세계로 초대한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갖추어놨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모든 걸 갖추어놨다. 부족함이 없게 해놨다. 네가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네가 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걸 다 갖추어놨다.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주님의 마음을 알 때 믿음으로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가 있지만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형편을 탓하고 원망하며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누가복음 16장에 1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2절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알고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5절 예 여기 5절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이 성경에서 주인이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청지기를 불렀어요. 내게 이 말이 들렸다. 네가 내 것을 허비한다는 말이 들렸는데 네 하던 일을 세물해야 하겠다. 그리고 너 청지기 일을 더 이상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이야기를 들은 청지기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3절 보십시오. 다시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자, 이 얘기는 자 보세요. 내가 직분을 빼앗기게 되었도다. 땅을 팔려고 하니까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살지 할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가지고 빚진 자들을 낱낱이 불러서 너는 빚을 얼마 졌느냐? 예, 밀 백서민이다. 80으로 써라. 너는 얼마나 빚을 졌느냐? 80. 그럼 50으로 써라. 낱낱이 불러가지고 그 빚을 당감해 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 주인이 오더니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의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청지기가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그 말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내 직분을 빼앗기게 됐는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운데 무슨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반응할 수 있고 이렇게 사고하는 종은 주인의 이야기를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네가 내 것을 허비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네 하던 일을 계산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내가 직분을 빼앗기겠구나. 내가 땅을 파면 팔 수 있나. 힘이 없는데 빌어먹으면 어떡하나. 아이고 부끄럽다. 그러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옳지 옳지 그렇지 바로 그거야.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려고 할 때 너 그러게 안 돼 넌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예수님 음성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바로 돌이키지 않겠느냐는 거죠. 맞죠? 그죠? 네, 교회가 또 종들이 자네 그래가지고 안 돼. 그래가지고 무슨 사역을 해. 그런 썩은 정신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한다고 그래. 그래가지고는 안 돼. 그걸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죄송합니다. 제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 생각 다 내려놓겠습니다. 인도해 주시는 대로 인도를 받아 살겠습니다. 이제 생각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전히 그 길 가면 안 돼. 그런 정신 가지고 무슨 사역을 해. 그런 정신 가지고 무슨 전도 일을 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전도 일을 계속할 거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 생각 따라갈 거라는 거죠. 여전히 자기 마음을 따라갈 거라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지금. 안 받는 거죠. 제가 형제로 지내는데 내가 형제를 더 붙들어주고 싶어도 형제 자매들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교회 안에 둘 수도 없고 내가 자네 붙들어줄 수도 없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그때 11월 달인데 나는 갈 데도 없는데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길거리 나앉아서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내 자신 하나 내려놓지 못하는 까닭에 나 때문에 온 가족이 고통을 오랫동안 당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고통을 당해야 한. 나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살아야 하나?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이 밑바닥에 툭 내려가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낮은 위치로 툭 무너져 내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에게 이끌려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게 되면서 나를 포기하게 하신 교만한 사람 마음을 낮출 수 없습니다. 마음이 높은데 내가 스스로 마음을 낮출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꺾어야 되는데 스스로 꺾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교회와 종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깨뜨려주고 꺾어주고 무너뜨려 주실 때 가능한 거라 이 말입니다. 열왕기하 1장에 아나니아 아시아라는 왕에게 그가 나랑 난간에 떨어져서 병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는데 사람들을 불러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게 무료로 보냈습니다. 엘리야가 중간에 딱 기다리고 있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에 무료로 가느냐? 그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키지 않았거든요. 가서 누구냐 그렇게 말하니가. 엘리야로구나. 그를 데려오너라. 엘리야를 데려왔습니다. 엘리야가 왕 앞에 가면 자기 죽일까봐 안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불사르소서 했는데 정말 불사람을 당해버렸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는 말씀하신 세 번째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종의 생명과 이 50인의 생명을 귀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가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아시아 왕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베 물으러 가느냐?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 들었으면 돌이켜야 되는데 안 듣더라는 겁니다. 엘리야를 왜 불렀습니까? 돌이키지도 않을 거면서 믿지도 않을 거면서 왜 엘리야를 불렀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지 않으면서, 듣지도 않으면서, 받지도 않으면서, 따르지도 않으면서 여전히 자기 생각을 믿고 그 생각을 따라가고 있으면서 그 길이 망하는 길인데, 그 길이 저주의 길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고 그 길을 가고 있는 모습 보면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가 예수님께 돌이켰다면 예수님 용서하셨을 건데, 그가 돌이켰다면 예수님 받으셨을 텐데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사단에게 속아서 자기 길을 갔을 때 저주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 형제가 하나 있는데, 야 형제 이제 졸업하면 복음을 위해 살면 좋겠다. 야, 너 성교학교 가면 좋겠구나. 그냥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왜요? 저보고 마음 바꾸라고요? 마음 바꾸면 성교학교 보내려고 그러시죠? 너 그 생각 버려야 돼. 내가 생각 버리면 성교학교 가라 그러려고 하는 거죠. 야, 그 생각 좀 내려놓고 들어봐. 아니 그러니까요,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으로 교제해 주는 이유가 날 지금 성교학교 보내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 성교학교 싫은데. 아니 내가 무슨 성교학교 너를 보내려고 그래. 이 친구는 그 생각 하나에 딱 갇혀가지고 한마디를 안 듣는데 형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려고 교회와 종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그 생각 하나에 딱 잡혀가지고 한마디도 내가 들을 수 없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마음이 밝아지는,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에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리라. 누구든지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어.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들으면 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말씀이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자기 생각을 버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내가 내 생각을 고집하면 직분도 빼앗기게 되고, 내가 계속해서 내 길을 간다면 내가 버림을 받겠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구나. 주인의 마음은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빚진 자들의 마음을 주인의 마음과 연결시켜주고 지금 빚진 자들의 마음을 주인에게 이끌어서 빚을 탕감해주고 긍휼을 베푸시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시켜주는 일, 그게 정말 주인이 원하는 삶이었는데 나는 관리만 잘하려고 했구나. 빚진 자들 하나하나 딱 닥달해가지고 너 이거 왜 안 갚아? 왜 이자까지 안 갚아? 왜 너는 이거 밀렸어? 넌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주인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줘서 주인의 마음과 연결시켜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 까닭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더냐, 그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나와 같이 죄악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심령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주님 앞으로 이끌어주고 주님과 연결시켜주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바우스 목사님이십니다. 최유한 형제가 정갈에 물려 죽어갈 때 내가 봐도 죽겠더라. 아니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 제한 영적이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었습니까? 야 이 사람아, 그러면 내가 왜 내 마음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지. 내가 봐도 죽겠더라. 그렇지만 난 내 마음 안 믿어. 말씀 믿어. 요한아, 이사야 40장 31절에 요한아 악망자 세임을 얻으리라고 했어. 하나님을 악망해.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하나님 세임을 주실 거야. 그러면 죽지 않아. 넌 정갈의 독을 이길 수 있어. 넌 살아.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을 연결시켜주게 되니까 정갈의 독도 이기게 되더라. 아멘. 오늘 우리 마음이 주님과 연결만 되면 어떤 절망적인 형편에서도 능히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능히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돼서 이 정직이가 주인의 마음과 하나가 돼서 빚진 자들의 마음을 주인과 연결시켜주고 당감을 해주면서 주인이 기뻐하는 종이 되듯이 내 생각 따라가면 망하는 것, 내 길을 가면 저주인데 하나님 내 길 버리겠습니다. 이제 내 생각 버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과 연결돼서 교회와 마음이 하나 돼서 그렇게 발을 내딛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청직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조금만 사고해 보면 주님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을 더듬어 보면 주인이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주인의 마음을 더듬어 본다면 금방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의 마음 안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된 것처럼 종의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 안에서 여러분 마음껏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을 섬기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갖추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이 이끌리는 삶 오늘 끝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참 행복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 주님 나를 이끌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내 속에 올라오는 수많은 육신의 생각들을 말씀이 이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이 감사하고 교회가 종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 교회 안에서 그런 복된 삶을 모두가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